네, 응답을 기다리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붙들고 싶고 응답을 받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대의 마지막 시기, 그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상황을 기록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말씀은 그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위대 뜰이란 감옥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예레미야는 이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시대의 왕인 시드기야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4장에 그에 대한 기록들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 어떤 왕이었겠습니까? 어떤 죄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곧 우상숭배를 했던 왕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바로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알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37장 2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이 33장의 말씀의 배경, 그 이전 말씀이 37장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37장을 배경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지금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우상숭배를 하는 왕이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참 당황스럽고 또는 어이없게도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분명 이전 2절에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두 번이나 공격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에 있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포로로 이미 끌려갔고, 또 성전의 기물들이 찬탈당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고 사실상 망국의 길을 걸어가는 상황이었고, 지금 세워진 이 시드기야 왕마저도 그렇게 두번 침공한 끝에 물러가는 바벨론 왕이,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꼭두각시로서 이 남유다에 세워놓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게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러면 지금 사실상 뭐다 기울어져 가는 그 나라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의 공격과 그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많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를 않죠. 그리고는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고 이겨내 보기 위해서 바벨론이 아닌 그 당시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절단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바벨론을 배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드기야 왕이 그 신하들과 함께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 이 시드기야가 요청하고 있는 이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분명 이것이 바르지 않은 기도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럼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먼저 분명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하고만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시드기야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단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 기도로서, 마치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주문과 같은 기도로서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뭘 뜻할까요?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저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저들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신 하나님, 나의 손을 들어주셔야 하고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셔야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기복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우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그의 기도는, 그의 기도 요청은 정말 양껏, 정말 한껏 그의 욕심이 담겨진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일까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십니까? 시드기야 왕은 지금 단지 지금 내 상황과 내 삶 속에서 내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하는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분명한 신뢰와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의 모든 답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7장을 계속 보시면요, 이제 이후 절부터는 오늘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7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백성 가운데 출입하면서 예레미야는 열심히 사역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는 갇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곧 그가 갇히게 될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시드기야가 아까 전에 그 바벨론을 배신하면서 어디를 의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바벨론을 배신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듣고서는 애굽에서 이제 뭐 그들의 상황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 남유다를 돕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켰을 때에 지금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 포위를 풀고 올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잠시 군대를 물려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포위를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포위 때문에 그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꼼짝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두려움만 떨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잠시 이 포위가 풀리자 자신들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도 자신의 어떤 재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땅인 베냐민 땅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3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7장 12절 13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아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포위가 풀린 그 틈을 타서 자신의 어떤 그 분깃의 문제, 자신 재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 이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예레미야의 고향으로 가는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하나냐의 손자인 이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지금 예레미야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냐의 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한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선포하고 있던 그 예언의 활동을 방해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우리를 들어 쳐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예레미야의 이 선지 활동을 방해하던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 선지 활동을 방해하다가 결국은 저주받아서 죽게 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 그 거짓 선지자의 손자였던 이리아라고 하는 이는 평소에도 항상 예레미야를 향한 반감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아까 이 상황을 말씀드렸다시피 포위가 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 분주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도 섞여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됐을 텐데 지금 거기에서 이 이리아가 예레미야를 골라내서 잡았다라는 거죠. 평소에도 그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고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 성을 벗어나서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간다 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면서 붙잡아갑니다. 사실 실제로 예레미야가 평소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마냥 우리나라를 뭐 바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저 바벨론을 우리에게 보내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 심판의 때에 순복하고 숨죽이며 회개할 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같은 메시지죠.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의 내면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지금 나라를 배신하고 항복을 하려 한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14절과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었더라. 아까 그 시위대들이 감옥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고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자기의 변론을 해봤자 아니다,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지금 해결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해봤자 이리야는 듣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매질을 당하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신하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네가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아까 3절에 말씀드렸었죠. 분명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내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과연 시드기야가 어떤 응답을 기다렸겠어요? 당연하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득을 채워주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응답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응답은 전혀 그게 아니었죠. 왕이 바벨론의 왕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32장 3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 3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분명 이 시드기야 왕 그리고 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듣기 불편한 메시지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그와 덧붙여서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한 상황으로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왕과 이 나라와 백성에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그동안 왕의 곁에서 왕이 좋은 말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나라는 굳건할 것이고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나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주옵소서. 내가 그곳에 돌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누구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였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를 버리고 항복한다라는 그런 누명의 감옥살이는 뭐 일단 육체적인 걸 떠나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내가 거기 가서 죽을까 봐 두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갈 때부터 매질을 당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죽임당할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내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들이 남아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그들의 어떤 나의 매질과 상황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돌아갔을 때 그것이 그에게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얼마나 크게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기다렸던 응답은 뭐였어요? 희소식이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 그러니 이런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하면서 예레미야를 다시 옥으로 보냅니다. 지금 오늘 33장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지금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있고 그렇게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32장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와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아나돗의 땅 매입 사건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건너뛰어서 시위대들에서 두 번째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남유다가 국가적으로 정말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그런 멸국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런 사실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상황의 도시였었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예레미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육체적인 고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아무 소망 없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드러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한 구절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쓰이면서 그 여호와의 존재를 드러내는 구절은 성경 가운데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 그만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 기록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지금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고요. 또 지금 당장은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풀고 떠나 있지만 다시 곧 밀고 들어와서 이 수도를 포위하게 될 이 바벨론. 아무리 노력해도 거역할 수 없는 제국, 이 바벨론을 적으로 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네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자 합니다. 33장 2절 말씀을 새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예, 잠언에 나오죠.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비록 이러할지라도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땅과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피조물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절망적에 있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부르짖음으로써,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며 나에게 기도함으로써 내 능력과 내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 너의 상황 가운데 그것들 보지 말고, 거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그럼 내가 응답하고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처럼 내 상황의 반전을 위해서, 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손을 내미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깊고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나의 본심을, 이 상황을 너에게 허락했던 나의 그 진의를 네가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상황을 이렇게 너에게 허락했던 나의 손과 나의 뜻을 네가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 이후로 예레미야,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가운데 그 멸망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의 상황은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 나라는 멸망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영원할 줄 알았던 이 나라가 지금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멸망당하고 파괴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도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주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들, 내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권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고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내가 여기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의 잘못된 기도와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이 담겨진 기도 또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진 응답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그 응답들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예레미야처럼 이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에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우리도 오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바쁘고 치열한 나의 삶에 묻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구하고 내 뜻을 구했던 기도를 한 적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 오늘도 이 주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